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미 국무부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미 한일 국방당국이 북한을 역내 최대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이 외국인에 대한 방역 제한 조치를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미국과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결론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미 국무부 부차관보가 밝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국무부에서 한국과 일본을 담당하는 마크 네퍼 부차관보가 19일 인터넷 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현재 양국의 협상이 어떤 상황에 있는 건지 윤 기자가 좀 시작을 해 주실까요?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장기 교착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두 나라는 올해 그 적용되는 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 협상을 맺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7차 회의까지 열었습니다. 그렇지만 입장차가 워낙 큰 상황이고요. 지금 좀처럼 그 차이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때문에 양측 사이에서는 지금 이런 그 협상의 결렬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미한 동맹에도 영향을 미칠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지금 마크 네퍼 부차관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 실제로 그 직접 만나는 상황은 아니고요.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 양국 대표들이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견이 사실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 일부에서는, 예, 지금 상황은 양측의 최고 지도자들이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양국의 입장이 상당히 오랫동안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입장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부딪히고 있는 건가요? 최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한국이 이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핵심 쟁점은 역시 그 분담금 액수입니다. 당초 이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불렀던 가격은 한 50억 달러나 됩니다. 그렇고 한국은 이제 10억 달러 가량을 이제 불렀는데요. 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한국의 안보를 이제 미국이 전적으로 지켜주고, 또 각종 그 훈련 때마다 미국이 그 전략 폭격기 또 뭐 항공모함 이런 것이 동원되고, 그리고 또 한국이 이제 그 과거와 달리 이제 상당히 지금 잘 사는 선진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힘들고 그러니 50억 달러를 내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한국은 이제 10억 달러, 한국 돈으로 한 1조 원 정도를 불렀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한국은 그동안 미국과 맺은 그 협정이 있는데요. 분담금 협상은 과거에 보면은 약 10% 내외의 인상률, 그거를 이제 해왔기 때문에 이런 관례를 존중해서 한 10억 달러가량을 이제 부른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한국과 미국의 그 실무진들이 한 7번가량 만나서 이제 그 한국과 미국으로 가면서 협상을 벌렸는데요. 지난 3월에 그 실무진 사이에 일종의 그 잠정 합의, 실무 합의 같은 게 이루어졌는데요. 네. 그것이 약 1조 1,700억 원가량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합의보다, 2019년도 합의보다 약 13% 오른 걸로 해서 실무진 사이에서는 이 정도 그 금액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 얘기가 있어서 이것을 갖고 각각 양국의 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올린 거죠. 실무진 사이에서는 이것이 타결할 수 있는 합의다. 그런데 3월 말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합의를 뒤집은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이 가격을 받을 수 없다, 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합의를 파기한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뒤로 이제 그 계속 흘러나오는 얘기를 보면, 그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한 13억 달러를 좀 더 내라, 이런 거고 한국은 작년에 대비해서 13% 이상 인상은 어렵다. 이렇게 이제 계속 고수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다시 정리하면 양측의 이제 핵심 쟁점은 역시 그 금액, 돈이고 미국은 50% 작년보다 50%를 인상해서 13억 달러에 하자 이런 입장이고요. 한국은 13% 이상 인상은 어렵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지 상당히 그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네. 그런데 협상이 뭐 곧 타결될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전문가들은 대체로 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과 한국 내 그 정치적인 상황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대선 국면 아닙니까? 예. 이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그 자신의 말하자면 대선 공약의 하나로 사실상 제시했던 것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그 말은 방위비 분담금 액수를 획기적으로 현실화하겠다. 그 말은 이제 상당 부분 올리겠다는 건데요. 그런 예. 맥락에서 이제 500% 인상을 요구했던 것이고요. 지금 50%로 내려왔다고 하지만 한국 정부가 얘기하는 13% 인상안하고는 사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미국의 지금 대선 국면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이것을 여러 차례 그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또 자신의 선거 유세 과정에서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 재선 캠페인 와중에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물러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미국이 50% 인상 요구를 접고 그 이하치를 그 조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미국 내 전문가들이 보고 있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내에서도 그 미국의 50% 인상한 요구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아시는 대로 지난달 한국의 그 총선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여당이 압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사실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안은 의회 국회에서도 그것이 비준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현재 그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 대한 한국 내 여론의 지지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상황을 활용해서 그 미국의 요구에 말하자면 상당히 이제 많이 강하게 또 여기에 반박을 하고 나서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예.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은 공이 서로의 그 입장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이런 것 때문에 그 전문가들은 올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두 나라 지도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이 있으면은 어떤 그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되고 타결이 될 수가 있겠지만 현재의 정치 정세로는 그런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프 부차관보는 두 나라 지도자들도 이 문제에 적극 관여하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마크에서 뭔가를 조율하고 있다는 뜻일까요?
네.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그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난 3월 그 한국과 미국의 이제 실무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서 이것을 올렸는데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깨버린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실무진 손은 떠났고 이제 남은 예.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백악관 그리고 한국의 청와대가 이것에 대해서 일종의 결단을 내려서 이제 그 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언론 보도를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금액과 관련해서는 지금 한국은 13% 인상 미국은 50% 인상안을 하니까 그것으로 치면은 그 중간인 한 20에서 뭐 25% 정도 인상안을 결정해서 이제 합의하는 방안이 있고 또 예. 하나는 지난번 실무진 사이에서 일단 합의가 된 거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미국이 좀 더 많은 그 어떤 그 금액 인상을 바라니까 그거 말고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예를 들면 한국이 이제 어차피 그 미국으로부터 그 F-35 전투기를 더 많이 사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미국으로부터 이 같은 그 전투기를 좀 더 많이 사면은 미국으로서는 어차피 이것이 그 이득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예. 게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그 안이 그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내포 부차관보가 얘기한 다른 얘기 좀 다뤄보겠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외교의 문이 열려있다고 했는데요.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는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그렇고 미국 측 고위 인사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면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예. 대해서도 가타부타 이런 반구 응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외교의 문이 열려있다라고 하는 내포 부차관보의 발언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서도 고위 당국자들이 북한이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을 여러 차례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그야말로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예. 여기에서 그 이제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그 당국자들, 다른 나라 당국자들의 발언이 좀 나온 것이 주목이 되는데요. 이 유엔 군축 고위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발언하면서 이 군축고위 대표도 미북 간의 협상이 재개되기를 촉구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이 파악하고 있는 정보로는 북한은 이제 나름대로 자신들의 새로운 길, 그러니까 군사적인 개발, 여기에 그 경로로 가기로 선택을 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러시아 대사,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의 발언도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예. 이 러시아 대사는 인테르 팍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북한이 하노이 정상회담 때까지만 해도 비핵화 조치를 말하자면 조건으로 미국이 여기에 상응 조치를 어떤 것을 제시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지만 하노이 예.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는 그 미국과의 협상에 대한 기대를 사실상 접었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북한은 미국이 자신들에 대한 적대 정책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고 또 마찬가지 맥락에서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더 이상의 협상은 일단 의미가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거든요. 예. 지금 북한으로부터 나오는 신호들은 대체로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 재개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쪽으로 그런 신호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현 시점에서 미국의 대북 외교의 그 북한에 대한 그 외교 기조, 정책 기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미국의 기본적인 그 대북 그 정책 기조는요, 북한에 대해서 계속 그 대북 억제를 유지하면서 협상의 문을 열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난번에 그 미북 실무 협상이 별다른 이제 결론을 못 내리고 했는데요, 계속 압박을 하고 또 협상의 외교의 문을 열어놓는다 이런 얘기를 해서 북한을 어떻게 해서든지 중단된 미북 실무 협상으로 다시 유도하자, 이것이 이제 그 미국의 입장인데요. 북한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무반응,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지금 별다른 그 진전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마크 네퍼 국무부 부차관보의 간담회 내용 살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 국방당국이 안보회의를 연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 한일 3국 국방당국자가 참여하는 화상회의가 15일 열렸는데요. 북한을 역내 최고 위협으로 규정을 했군요. 윤 기자가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미한일 국방당국 실무자들의 회의는 사실 지금 이제 매년 열리고 있는 것인데요.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화상회의로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 이 회의에서는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평가가 있었고요. 또 역내 안정을 유지하는 방안 그리고 이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가 실질적인 안보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주로 논의를 했는데요. 아울러서 이 세 나라 실무 관리들은 미국과 한국, 일본의 국방장관 회담도 화상회의 방식으로 머지않아 개최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말씀하신 북한을 역내 최고 위협으로 규정한 문제는 사실 이것은 세 나라 그 안보 관계자들은 계속해서 북한의 말하자면 핵과 미사일 위협을 역내 최대 위협으로 꼽고 있고요. 여기에 예.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것이 이번 회의 자체도 그 목적이었고 이렇기 때문에 뭐 새로운 규정은 아닙니다. 새로운 규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현재 그 장기적으로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는 가운데 올 들어서도 사실 북한이 이제 순항미사일 등 해서 여러 차례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그 이제 대응 방안이라 그럴까요? 공조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이런 정례적인 회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문제도 논의했다고 했는데 어떤 대책이 논의가 됐을까요?
네. 미한일 3개국 이제 그 국방당국자가 이제 참여하는 화상회의가 이제 그 열린 건데요. 여기 대해서 이제 국방부 대변인이 그 뒤로 밝히긴 했는데요. 핵과 미사일 문제는 이제 논의를 했다 이렇게만 밝히고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책을 논의했는지는 그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동안의 여러 그 언급 이런 것을 종합해보면 역시 그 미국과 한국, 일본이 삼각공조체제를 굳건히 해서 억제책, 북한을 이것을 대비하는 이것을 이제 그 세우지 않았겠느냐 이런 관측이 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북한의 그 미국은 단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거리 이제 장거리 이것에 대해서는 경고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하는 이런 자세를 했는데요. 이 입장이 확인됐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미국 과 한국 일본 국방당국자들이 이제 지금 관심을 갖는 분야는 역시 그 장거리 미사일입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로 도발할 가능성 이것에 대해서도 검토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북한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잠수함 굉장히 큰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그 대비하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한국은 지난 3월에 예정됐던 연합훈련을 연기하기로 했는데요. 뭐 이 문제도 논의를 했을까요?
그 미국과 한국군의 그 연합훈련을 일본까지 포함한 3자 회의에서 논의하기는 아마 그 녹록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예.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보지는 저는 않고요. 다만 미국과 한국이 지난 3월에 훈련을 연기하기로 했었던 것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이라는 그런 상황 아래서 아니었습니까?
예.
이후에 이제 보면은 두 나라가 이 대대급 단위의 공군 훈련은 재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훈련은 이제 이렇게 연기가 되고 또 외교적인 협상의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북한과 연기도 하고 또 취소하기도 했지만 일상적인 말하자면 소규모 훈련은 두 나라 간에도 계속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도 이제 관심사는 올 이제 8월 달에 또 예정돼 있는 미국과 한국군의 연합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이 올해는 어떻게 조정될 것인가가 이제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두 나라 사이에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또 미 국방부 대변인은 전 세계에서 오로지 한 곳만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없다면 매우 특이한 일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은 북한의 코로나 환자가 그러니까 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들리는 건가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북한의 공식 입장은 이제 자신들이 그 1월 말에 이제 북중경을 차단을 하고 상당히 열심히 그 방역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아직 환자,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 이런 공식 입장인데요. 미국, 한국 이런 외부에서는 그 같은 그 북한의 그 주장에 대해서 그렇게 그 믿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국방부 대변인도 이번에 이제 발표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곳만이 그 바이러스 확진자가 없다면 특이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식으로 이제 북한의 주장을 당신들 말이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특이한 일이다 이렇게 상당히 애둘러서. 의구심을 표시한 그런 대목이라고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미국 북한 관계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미국은 북한에 직접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보를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국무부와 재무부가 지난 14일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과 관련된 해상 제재 주의보를 발령한 것도 뭐 그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제재를 추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 이 주의보를 통해서 그것도 이제 국무부, 재무부 이렇게 합동으로 주의보를 발령함으로써 이 민간 기업들이죠. 주로 이런 업체들이 그 이런 불법 해상 활동에 북한과의 관여할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것이다. 또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북한에 대해서 미국은 경제적으로 이런 제재 압박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도록 할 수 있다라는 오래된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압박을 통해서 올 수 있도록 이런 그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다만 추가적인 제재는 또 다른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현재로서는 이제 국제사회가 코로나 국면에서 제재를 기존의 제재도 완화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 제재를 가하지는 않으면서 다만 기존의 제재에 대해서 뭔가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런 조치를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국무부는 북한을 미국의 대테러 노력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로 재지정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국무부 또 재무부 이런 쪽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과 거래하는 그 기관 개인 이런 북한의 이제 개인 기관도 이제 그 제재를 가했고
예.
외국의 개인이나 기관에 대해서도 이제 그 주로 제재를 가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새는 주로 이제 그 국무부는 북한의 그 대테러 노력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로 이렇게 재지정하는 이런 것도 하고 또 재무부는 여기에 대해서 문구를 살짝 추가하는 그런 걸 씁니다. 그래서
네.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면은 제재 위반이다 이렇게 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하는 그런 그 조치를 많이 취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역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특별한 새로운 제재를 가해서 북한에 대한 협상의 문을 닫지 말고 주인은 주되 외교의 문을 열어놓는 그런 하나의 그 고려가 그 포함된 게 아닌가 이렇게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제재 이행을 강조하고 또 주의를 환기시키는 조치를 연달아 취한 그 의도는 뭐 무엇인가요?
예, 앞서도 말씀드린 됩니다. 미국의 그 대북 정책 기조는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것이다. 이렇게들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앞서서 마크 네퍼 부차관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외교의 문은 계속 열려 있다. 그렇지만 북한이 그 외교의 장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북 압박 또한 계속하겠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압박과 대화 병행 정책 이것에 말하자면 실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예. 새로운 제재를 추가하지 않음으로써 북한이 아예 등을 돌리도록 하지는 않는 그런 배려라고 할까요? 그런 점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 미북 관계가 이렇게 냉각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다시 얘기가 되곤 했는데 요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언급을 한 지가 상당히 된 것 같습니다.
네, 한 3주가량 지금 된 것 같은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난달 말이죠. 그 김정은 위원장 그 건강 이상설이 제기됐을 때 좀 언급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언급한 것이 그 5월 1일입니다. 김정은 그 국무위원장이 그 순천 인비료 공장 그 준공식에 나타나서 나타났을 적에 이제 그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거기에 대해서 그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뒤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이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벌써 지금 주 관심사가 북한보다는 역시 그 코로나 사태 또 본인의 재선 또 중국 이런 문제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뭐 이 문제를 돌볼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관측통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많이들 궁금해하는 것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까지 지금 이런 상태가 계속 되지 않을까 아니면 그 이전에라도 어떤 뭐 돌발적인 일이 뭐 일어나지 않을까 뭐 이런 점인데 윤 기자가 보시기에 좀 어떻습니까?
예, 앞서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그 말씀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대체로 전문가들이나 이런 그 북한 소식통들은 대선 때까지는 그 지금 현재의 교착 상태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자신의 대선과 관련해서 북한 문제에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서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이루는 것이 재선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의 여부인데요. 지금 돌아가는 국면을 보면 이 신종 코로나 사태라는 전적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국내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려 있습니다. 경제가 상당히 빠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이 때문에 경제 문제와 관련한 코로나와 연계해서 이 문제에 대한 돌파구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일단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대응 방안으로 중국에 대한 말하자면 공격이라고 그럴까요? 표적으로 이제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외교 안보 특히 북한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그 캠페인 과정에서 주요 어젠다로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굉장히 희박하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세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을 잘 보아온 대로 이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의 그 특성상 의외성이 이렇게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도 미북 지금까지의 협상의 특성,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전격적인 상황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거고요. 다만 지배적으로 지금의 상황에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현상 유지, 북한 문제와 관련한 이런 쪽으로 계속 미국은 갈 것이다. 그런 분석들을 많이 합니다. 더더구나 예. 북한의 입장에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누구도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그런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임기가 끝나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북한의 입장에서도 핵시설이라든지 핵 문제와 관련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과 중요한 합의를 이루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게 대체적인 네. 분석 아닙니까?
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지금 미국 양측이 다시 협상장에 마주앉게 될 가능성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이번에는 북한 코로나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에 북한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외국인을 상대로 취했던 제한 조치를 풀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 좀 알아볼까요? 다시 한번.
네. 북한이 그 지난 1월 말에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 유입을 막기 위해서 이제 중국과의 국경을 이제 봉쇄를 하고요. 그 뒤이어서 이제 외국인 평양에 있는 그 외교관 포함해서 외국인들의 이제 출입국을 막 차단한 건 물론이고 평양에 있는 외교관들에게 그 대사관하고 그 외교관 구역을 벗어나지 마라 이런 격리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외교관들이 지난 한 두 달 이상 상당히 답답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그 북한 의무성이 그 평양에 있는 그 대사관에다 그 서한을 편지를 보낸 거죠. 편지를 다 보내서 외국인들도 평양에 있는 그 상점, 즉 평양 백화점, 역점 백화점, 평양 아동 백화점 등을 방문해도 좋다 이런 그 내용의 그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북한이 지금 그 방역 조치를 취한 지가 한 넉 달 가까이 되는데요. 넉 달 만에 이제 그 북한이 상당히 그 외국인 또 아마 내국인도 아마 비슷할 텐데요. 그 방역 조치를 상당히 좀 완화한 게 아닌가 이렇게들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난 18일 세계보건기구 총회가 열렸는데 북한은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면서도 제재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는데 이것이 좀 어떻게 된 것인지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북한이 제재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코로나 확진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용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북한은 제재 완화를 그 훨씬 이전부터 주장을 해왔고요. 다만 예. 이제 북한이 이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이런 입장문을 낸 것은 그동안에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그리고 유엔의 일부 그 기구 대표들이 코로나 국면에서 그 북한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 대한 제재도 이것이 인도주의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인도주의 지원에 영향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해서 이것의 이 제재의 완화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 인도적 지원은 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재와는 무관하다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인도주의 지원을 활동에 나서고 있는 그런 단체 관계자들은 제재가 인도적 지원에도 실질적으로 영향을 좀 미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제재 해제 또는 완화와 관련한 이런 주장은 이 코로나 국면에서도 그렇게 크게 국제사회에서 호응을 이끌어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구두 친서를 보냈습니다. 이 중국 쪽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어떤 노력인지 이 문제를 좀 누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재 지금 상당히 그 3주가량 그 잠적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달 초죠. 그 이달 초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이제 구두 친서를 보냈습니다. 공개된 내용을 보면 주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만 언급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잘 하고 있다. 그래서 승기를 잡았다 이런 그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것을 그 단순히 그야말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이제 구두 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북한이 상당히 그 경제가 어렵습니다. 지금
예.
무역이 상당히 감소했고 외환난, 물자난 이런 거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로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내용 말고 이걸 통해서 중국으로부터 뭔가 좀 손짓을 보내고 이를 통해서 이를 계기로 중국으로부터 좀 경제적 지원, 식량, 비료 이런 것을 좀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닌가. 즉 중국을 통해서 좀 뭔가 북한이 돌파구를 찾으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그 외부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미국과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북한이 외국인에 대한 방역 제한 조치를 완화했다는 내용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1800년의 미국 대통령 선거는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 정당에서 다른 정당으로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인데요. 민주공화당의 토마스 제퍼슨 후보가 연방당 소속인 존 애담스 대통령에게 도전해서 승리를 거둔 겁니다. 제퍼슨은 또한 워싱턴에서 취임식을 가진 첫 대통령으로 기록됐는데요.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제3대 미국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에 대한 얘기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자동차를 타고 2시간 반 정도 서남쪽으로 달리면 버지니아주 샬롯스빌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에는 토마스 제퍼슨의 자택으로 유명한 몬티첼로가 있는데요. 몬티첼로는 이탈리아 말로 작은 산이란 뜻입니다. Monticello is the house that was built by Thomas Jefferson. 흰색 반구형 지붕이 특징인 이 붉은 벽돌집은 토마스 제퍼슨이 직접 설계한 건데요. 집 안에 들어서면 거대한 시계와 문서 복사기 등 제퍼슨이 발명한 여러 기발한 물건이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Well, we've always thought he was a fascinating person. 토마스 제퍼슨은 대단히 흥미로운 사람이고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늘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몬티첼로에 구경 왔죠. 뛰어난 신기술 도입자였고 여러 가지 흥미로운 것들을 많이 발명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Well, he was our third president.
He's the signer of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이었고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사람이죠. 건축가였고 발명가였고 농장주였고 전형적인 계몽주의 시대 팔방 미인이었습니다.
미국의 제3대 대통령,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사람, 건축가, 발명가, 토마스 제퍼슨 하면 따라다니는 말인데요. 토마스 제퍼슨은 이 가운데에서 어떤 수식어를 가장 마음에 들어했을까요?
나 토마스 제퍼슨은 1801년부터 1809년까지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내 묘비명에 미국 대통령을 지냈다는 사실은 빠져 있습니다. 미국 독립선언문과 버지니아 종교자유법을 작성한 사람, 버지니아 대학교를 설립한 사람이라고만 쓰여 있죠. 국민이 내게 준 자리보다는 내가 국민에게 해준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묘비명에 이렇게만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1743년 4월 13일 버지니아 식민주의 셰드웰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거대한 농장을 소유한 지주면서 토지 측량사로 일하셨는데 내가 14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농장을 물려받았는데 거기에 세운 집이 바로 몬티첼로입니다. 어려서부터 난 책을 읽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12살이 됐을 때는 아버지 서재에 있던 책을 모두 다 읽어버렸을 정도죠. 16살이 돼서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가운데 하나인 윌리엄 메리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네, 윌리엄 메리 대학에 있던 윌리엄스버그는 당시 버지니아 식민주의의 주도였는데요. 그곳에서 제퍼슨은 여러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 그리고 학자들과 교류를 쌓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몽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게 되죠.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법을 공부해서 변호사로 활동했고요. 버지니아 주의회 의원으로 일했는데요. 미국에서 독립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존 애담스, 벤자민 프랭클린 등과 함께 독립선언문 기초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몬티첼로의 선임 학예 연구사 수잔 스탄 씨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He got that role because
앞서 영국령 미국의 권리에 대한 요약전 견해라는 글을 썼기 때문에 독립선언문 기초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이 글에서 버지니아인들을 대신해서 영국 왕실에 대한 불만을 설명했거든요. 제퍼슨은 또 글을 잘 쓰기로 유명했습니다. 당시 독립혁명가들은 버지니아같이 큰 식민주 출신이 독립선언문을 쓰길 바랬는데요. 그런 면에서도 제퍼슨은 딱 들어맞는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확신한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조물주로부터 몇 가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는데 그 가운데는 생명과 자유 그리고 행복의 추구가 포함된다.
네, 1776년 7월 4일 미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독립선언문을 발표했는데요. 자유와 평등을 건국 이념으로 내세운 미국 독립선언문은 제퍼슨이 다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독립전쟁 기간 동안에 제퍼슨은 버지니아 주지사를 지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프랑스 주재 미국 공사로 일하면서 외교에 힘썼고요.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해밀턴과 존 애담스를 중심으로 한 연방당에 맞서서 민주공화당을 세웠는데요. 1796년 대통령 선거에 민주공화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근소한 차로 연방당의 애담스 후보에게 져서 부통령에 머물게 됩니다.
제퍼슨은 정부에 대해서 애담스와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새로운 사상에 기반을 둔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모두 힘겹게 일할 때였죠. 정부가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느냐, 미국이 어떤 나라가 돼야 하느냐에 대해서 계속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제퍼슨은 큰 정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정부를 선호했죠.
그렇습니다. 강력한 중앙정부를 원했던 연방당과 달리 제퍼슨의 민주공화당은 연방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주정부가 좀 더 큰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건데요. 마침내 제퍼슨이 그런 생각을 실천에 옮길 때가 옵니다. 4년 뒤 1800년 대통령 선거에서 존 애담스 대통령의 재선을 가로막고 미국의 제3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건데요. 수잔 스타인 몬티첼로 수석 학예 연구사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1800년 대통령 선거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가 한 정당에서 함께 나오는데 당시에는 각각 개별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표를 많이 얻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두 번째로 표를 얻은 사람이 부통령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민주공화당에서 제퍼슨과 에런버가 경쟁을 했는데요. 쉽게 승자가 가려지지 않아서 36차례나 투표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제퍼슨이 대통령으로 선출됐죠. 이 선거를 가리켜서 1800년 혁명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미국의 지도자를 뽑는 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서 혁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1800년 선거의 승자는 미국의 선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임기 동안 토마스 제퍼슨은 연방정부를 축소하는 일에 몰두했다. 연방정부 공무원 수를 줄이고 군대 규모를 축소하면서 정부 예산 적자를 크게 줄였다. 지중해 바르바리 지방의 해적들이 미국 상선을 괴롭히자 해적 소탕에 나서기도 했다.
또한 첫 번째 임기 동안의 제퍼슨 대통령은 프랑스 영이었던 미시시피강 서부의 루이지애나 지역을 사들였습니다. 덕분에 미국 영토가 배로 늘어났고 서부 진출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는데요. 당시 영국과의 전쟁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고심하던 프랑스의 나폴레옹 정부는 1,500만 달러란 헐값에 기꺼이 루이지애나 지역을 팔았던 겁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루이지애나 매입은 토머스 제퍼슨뿐만 아니라 어느 대통령이 했더라도 대단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루이지애나 매입이 없었다면 미국의 영토는 북미 동부 지역으로 제한됐을 겁니다. 루이지애나 매입 덕분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 있을 수 있었던 거죠.
사실 루이지애나 매입은 작은 중앙정부를 주장하던 제퍼슨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제퍼슨은 사실 루이지애나 매입을 강행했던 겁니다. 그리고 정적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루이스 클라크 원정대를 서부에 파견했는데요. 그러니까 토마스 제퍼슨은 연방정부 권한을 줄여야 한다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었지만 결국 행정부의 권한을 엄청나게 확대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1804년 토마스 제퍼슨은 손쉽게 재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제퍼슨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는 그다지 즐겁지 않았다.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은 중립을 유지하려고 했었지만 이런 미국의 태도는 두 나라 모두의 미움을 샀고 영국과 프랑스군은 유럽으로 가는 미국 상선을 공격했다. 그러자 제퍼슨 행정부는 수출입을 모두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이제 어느 나라와도 교역을 하지 않겠다는 거였다.
제퍼슨 대통령은 수출입을 금지하면 영국과 프랑스가 더 이상 미국 선박을 괴롭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출입 금지법은 미국 경제만 병들게 했는데요. 동북부 지방의 상선은 항구에 묶인 채 썩어갔고 남부 주민들은 농산물을 해외 시장에 팔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밀수까지 성행했는데요. 결국 수출입 금지법은 폐지됐고 제퍼슨 대통령의 가장 큰 실책으로 기록됐습니다. 쏟아지는 비난 속에서 제퍼슨 대통령은 정치의 염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몬티첼로 자택에 돌아와서 다시는 워싱턴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다시 제퍼슨 전문가 수잔 스타인 씨입니다.
그리고 제퍼슨의 표현을 빌리자면 가족과 농장, 책에만 관심을 쏟았습니다. 또 버지니아 대학교를 설립했는데 스스로 노년의 취미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미국 건국에 기여했던 제퍼슨은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폭군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믿었고요. 그러려면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죠. 이렇게 토마스 제퍼슨은 여러 가지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겼는데요. 제퍼슨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인간의 권리와 인간 조건의 향상에 대해서 굳은 신념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제3대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대 대통령인 제임스 매디슨을 소개해드립니다.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안녕하세요. 미국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미국의 문화를 들여다보는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의 도성민입니다. 올여름 옥수수, 강냉이 농사는 잘 되었습니까? 봄부터 시작해서 나날이 쑥쑥 자라는 옥수수가 알알이 익어가기를 기다리셨을 테고 수확한 옥수수를 솥에 찔 때의 그 구수한 냄새는 땀 흘린 수고를 잊게 했을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옥수수 농사를 짓는 미국의 농부들도 그 마음을 알고 있을 텐데요. 미국의 식탁, 경제, 정치를 움직이고 또 미국 사람들의 정서에 녹아있는 옥수수. 오늘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에서는 북한과 똑같지만 다르기도 한 미국의 옥수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옥수수 생산국.
옥수수는 미국 대륙의 중심을 축으로 동서남북 옥수수 생장의 최적이라고 불리는 옥수수 벨트에서 생산됩니다. 중서부에 자리한 아이오와주와 일리노이주에서 가장 많은 옥수수가 재배되고 왼쪽에 네브라스카, 캐나다와 인접한 미네소타주, 아래로 인디애나, 알라베마에서는 물론이고 석유의 땅 남쪽 텍사스, 그리고 캐나다 땅을 거쳐야 갈 수 있는 최북단 알래스카에서도 온실에서 옥수수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무려 9천만 에이커가 넘습니다. 3,880만 헥타르의 땅, 북한보다 2.5배가 더 크고 한국보다는 3배가 더 큰 이 엄청난 규모의 땅이 옥수수 농사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양이 조금 줄었다고는 하지만 올해도 137억 부셸, 약 3억 4천만 톤이 넘는 옥수수가 생산됐습니다. 3억 4천만 톤. 세계 최대의 옥수수 농사를 짓는 옥수수 대국 미국이란 말이 실감이 나십니까? 미국의 최대 곡물하면 콩과 밀도 들어가는데요. 이 콩이나 밀보다 4배가 더 많을 정도로 옥수수는 미국에서 정말 중요한 곡물입니다.
기계화, 산업화한 미국의 옥수수 농사.
그렇습니다. 미국의 옥수수는 사람이 손으로 지을 수 있는 농사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옥수수 파종과 육묘, 생장 관리, 추수까지 그 모든 과정이 기계가 아니면 엄두를 내지 못하는 정말 대규모의 산업입니다. 옥수수 생산량을 가늠하는 단위도 무게가 아니라 부피 단위인 갤런을 기준으로 해서 부쉘이라는 단위가 쓰입니다. 미국에서는 과일이나 곡물을 셀 때 중량 단위의 부쉘을 쓰는데요. 8갤런, 약 30리터 정도를 약 1부쉘로 해서 올해 137억 부쉘의 옥수수가 생산됐다는 것이 농무부 자료에 올라 있습니다.
식량 그 이상의 의미, 미국 옥수수.
미국에서도 옥수수를 많이 먹자고 홍보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옥수수, 매일 다양한 방법으로 옥수수를 먹자는 구호를 내건 1918년에 만들어진 포스터가 눈에 띕니다. 입맛도 돋우고 영양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좋은 옥수수. 빵으로도 먹고 시럽도 내고 팬케이크 사진도 담아서 식량으로서의 옥수수를 널리 알렸던 때가 바로 이때인데요. 1930년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식량 문제가 있었던 때도 옥수수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옥수수 농사에 적지 않은 보조금을 투자하면서 옥수수 농사를 독려했고요. 지금도 국가 곡물 산업의 핵심인 옥수수에 상당한 금액의 정부 보조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세계 최대의 옥수수 생산국 미국은 이 옥수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옥수수의 가장 근본적인 용도는 먹는 옥수수입니다. 미국 최대의 옥수수 생산지 아이오와주에서 나오는 스위트콘 옥수수는 당도가 높아서 찌거나 구워서 먹을 수 있고요. 또 통조림으로 가공돼 미국인들의 식탁에 오르고 있습니다. 콜라 등 청량음료와 곁들여 먹는 버터를 발라서 튀겨낸 옥수수, 팝콘, 주로 네브라스카와 인디애나, 텍사스 지역의 옥수수로 만들어집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이 팝콘을 주의 공식 과자로도 인정을 했습니다. 사람이 아닌 가축들에게도 옥수수가 중요합니다. 소, 돼지, 닭. 풀이나 다른 사료 대신에 옥수수 사료가 제공된 지가 오래고요. 특히 인디애나는 가축 사료용 옥수수의 주요 생산지입니다. 옥수수는 제2, 제3의 가공품으로도 만들어져서 사람들의 식생활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톡 쏘는 청량감에 또 단맛에 빠지게 되는 콜라 등 청량음료, 달디단 아이스크림, 술의 종류인 버번 생산에도 이 옥수수로 만든 고농축 시럽이 필수품이고요. 채쳐낸 감자를 튀겨서 만든 프렌치 프라이드. 옥수수 기름이 없으면 제맛을 내기가 힘듭니다. 불에 굽고 열기로 익히는 고기 스테이크 아시죠? 사실 하루 12kg의 옥수수를 먹고 자란다는 소와 돼지에서 나오는 중요한 먹거리입니다.
옥수수 경제, 옥수수 정치.
옥수수는 미국의 경제입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절반 가까운 옥수수가 바로 바이오 에탄올로 만들어진다는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미국에서는 사탕수수, 밀, 옥수수, 감자, 보리 같은 곡물로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환경연료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옥수수 바이오연료 생산 산업이 무려 일자리 40만 개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옥수수는 멕시코, 일본, 콜롬비아 그리고 한국과 유럽 등으로 360여만 톤이 수출되는데요. 바로 중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와 인도를 이끌고 있는 세계 최대의 옥수수 수출국이 바로 미국입니다. Tremendous for the farmers, and one of the things that Prime Minister Abe has also agreed to is we have excess corn. 최근 국제사회 주목을 받았던 소식 중에서도 미국 옥수수가 주인공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천만 톤 이상의 미국 옥수수를 수입하고 있던 일본이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던 아베 신조 총리가 270만 톤의 미국 옥수수를 더 수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단순한 경제 수출품이 아니라 국제 정치에도 활용되는 미국 옥수수의 힘을 느끼게 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Iowa. We love Iowa. Thank you very much. 물론 옥수수 정치는 미국에서도 유명합니다. 내년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역대 대통령 후보나 주요 정치인들은 이 옥수수 벨트 지역의 유권자들을 주목했습니다. 바이오에탄올 생산으로 한 해 25억 달러 상당을 미국 금융계에 투자하고 있는 옥수수 농가의 마음을 잡는 것은 정치적 기반을 견고히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옥수수는 미국인의 정석.
옥수수는 미국인들의 정서입니다. 1980년대에 만들어진 옥수수밭을 야구장으로 만들어서 전설의 야구인들을 불러모았던 영화 꿈의 구장. 그 꿈의 구장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소식이 최근 나왔습니다.
Major League Baseball announced the New York Yankees and the Chicago White Sox will play ball at that.
내년 8월에 그 영화의 배경 아이오와에 있는 옥수수 농장에 임시 야구장이 세워지고 경기가 열리는 겁니다. 또 북한 땅에 묻혔다가 미국으로 돌아온 6.25 참전 군인들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DNA 분석에서도 이 옥수수 성분이 미국인임을 가려내는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옥수수는 미국인들의 뼛속에도 남아있는 미국의 상징인 셈입니다.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도성민이었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